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마 서너 주 정도 기간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요즘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다 듣고 또 생각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 번 곱씹는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1장 1절 2절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간단한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보내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 신약성경 안에는 베드로가 썼던 책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는 있지만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가르쳤던 말씀, 베드로가 선포했던 설교들을 정리하고 또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직접 적은 것이 이제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지 섬김의 삶은 어떤 것인지 십자가 고난과 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런 내용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들어있는 내용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에선 이렇게, 저런 관계에선 저렇게, 마음가짐은 이런 마음가짐, 행동은 이런 행동,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모든 내용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책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나오죠. 반면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자면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포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개되는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뒤에 나오는 3절부터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말이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 인사말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쭉 선포되고 설명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본론이 크게 보면 둘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전반부에서는 성도란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 관계를 맨집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본론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뒤 다시 이제 본론 후반부가 나오는데요. 본론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쭉 선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본론 부분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말하고 세상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쭉 선포한 거죠. 그 이후에 5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편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성을 보시면 보낼 때의 인사말, 맨 끝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말, 중간에 두 가지, 전반부와 후반부 본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저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이 베드로가 편지 쓴 내용을 과연 베드로와 직접적인 어떤 상관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선포했느냐? 전혀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누구를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러이러한 관계로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도 베드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지, 베드로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베드로가 불신자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집필하고 또 기록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것을 썼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이걸 베드로가 썼는지 요한이 썼는지 이게 지금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과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다만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더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보다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는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도 그런 점에서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편지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일단 지역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긴 다 오늘날로 치자면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여러 큰 지역들로 나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터키 지역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던 여러 교회들과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베드로도 지금 터키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럼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목회를 했던 교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잠시 사역했거나 거쳐간 지역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건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과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성도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쓰는 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목회한 교회를 다니시거나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다녀보신 분 없지요? 사실 베드로는 사도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자체가 베드로가 아무 상관없던 교회들을 향해 쓴 그런 편지인 것처럼 우리도 이 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쓴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쓰신 편지인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지역에 대해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 설명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부터 편지에서 본론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내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편지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수식을 했을까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 편지의 본론 내용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는 육체의 회복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게 핵심 내용이다. 그럼 편지 쓰면서 편지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지금은 잠시 연약한 것 같으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될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이 앞에 나올 이제 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본론 내용을 조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유대는 사랑하셨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한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불결한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한 그런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본론에서 이 이방인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게 너희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시에 지금 이방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악한 모든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 이방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 놓고 보면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처럼 거룩한 자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제 그런 권면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 받는 사람들을 소개를 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방 세상 속에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여지껏과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나가고 또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보냄받은 각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 자신에게도 귀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은 우리를 그저 이방인이라 부르고 불신자라 불러왔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주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미리 아셨던 사람들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름받고 또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늘 깊이 고민하며 또 열심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 빛이 있게 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통하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있게 되는 그런 역할들,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월요일 이 아침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이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